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폐막을 앞두고 새로운 합의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합의 초안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에 모든 나라들이 최대한 동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초안에는 또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에 비해 섭씨 2도보다 적게 오르도록 노력할 것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후변화 총회의 가장 큰 쟁점은 부유한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들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문제입니다. 선진국들은 개발도상 국가들도 자금 지원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총회에 참석한 134개 개발도상국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종 합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총회 폐막일은 내일로 하루 연기됐습니다.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결 노력에 러시아가 건설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어제 유엔 기후변화 총회가 열리는 프랑스에서 기자들에게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논의를 위해 다음 주 모스크바를 방문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크렘린궁이 케리 장관과 푸틴 대통령 간 면담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러시아 유엔 특사가 참여하는 시리아 회담이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립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회담의 목표는 휴전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리아 반군단체의 대표들은 어제 사우디 회담에서 시리아 정부와의 정치 회담을 위한 여러 계획안에 합의했습니다.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어제 연쇄 차량 폭탄 공격이 벌어져 적어도 22명이 숨졌다고 해외 반정부 기구가 밝혔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이번 폭탄 공격은 쿠르드족이 장악하고 있는 하사케주 탈타메르 지역을 겨냥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마을 내 보건소와 청과시장 근처에서 폭탄이 터져 사망자 외에도 수십 명이 치명상을 입었다며 인명피해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텔타메르 지역은 쿠르드족 민병대가 지난 몇 달 동안 미국 주도 연합군의 공습 지원을 받아 수니파 무장 조직 ISIL과 전투를 벌인 곳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파키스탄이 오늘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파키스탄 국방부는 이번에 시험 발사한 지대공 탄도미사일 샤힌3는 사거리가 2,750km에 달하며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를 모두 탑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국방부는 또 이번 시험 발사의 목적은 무기체계의 다양성과 기술적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키스탄 군 당국은 시험 발사 장소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사일 도달 지점은 아라비아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파키스탄과 이웃국가 인도는 정기적으로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통상 사전에 이를 서로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과거 경계가 되는 카슈미르를 둘러싸고 전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이 최근 시리아와 이라크에 공습을 가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고위급 간부 3명을 사살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스티브 워런 연합군 대변인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ISIL의 재정을 담당했던 아부살레 등 고위급 간부 3명을 사살했다며 이로 인해 ISIL 재정 관리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런 대변인은 또 연합군이 이라크 라마디에 공습을 가해 ISIL 반군 350여 명을 사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라크군은 지난주 라마디 일부 지역을 탈환했지만 ISIL은 여전히 이곳의 상당 지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유럽축구연맹의 미첼 플라티니 회장이 국제축구연맹 FIFA의 90일 자격정지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스위스 로잔에 있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오늘 플라티니 회장의 90일 자격정지는 유효하며 이로써 내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로 16 축구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포츠중재재판소는 또 90일간의 자격정지가 플라티니 회장에게 큰 피해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아울러 FIFA 측에도 자격정지 기간을 더 연장하지는 못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앞서 스위스 조사당국은 플라티니 회장이 지난 2011년 FIFA로부터 200만 달러를 불법으로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2년 연속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된 가운데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The abduction of foreign nationals, the enforced disappearances, the trafficking and
미국 정부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수소폭탄 개발 발언을 일축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이스라엘에서 40만 달러치의 금을 수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의회는 북한의 사치품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2년 연속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됐습니다. 많은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10일 공식 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안보리가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 개최한 이날 회의에서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북한에서 계속되는 중대한 인권 침해가 국제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abduction of foreign nationals, the enforced disappearances, the trafficking and continued movement of refugees and asylum seekers.
외국인 납치와 강제 실종, 인신 매매, 계속 발생하는 탈북자와 망명 신청자들은 인권 침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이드 대표는 특히 북한에서 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거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제사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히 나설 것을 강조했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안보리가 계속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must continue to take steps that one day will help us hold accountable.
특히 안보리가 북한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파워 대사는 북한 정권에 대해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범죄를 기록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그 같은 범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 인권 상황이 국제 안보의 위협이 아니라는 일부 이사국들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I would like to ask whether those countries think that systematic torture, forced starvation, and crimes against humanity
조직적인 고문과 굶주림, 반인도 범죄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묻고 싶다는 겁니다. 파워 대사는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을 중단시키기 위해 안보리가 정기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주재 영국 대표부의 피터 윌슨 차석 대사는 북한은 전 세계가 자국 내 인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자체적으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뉴질랜드와 요르단, 프랑스, 리투아니아, 칠레,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도 인권 상황과 관련해 북한 정권에 더욱 압박을 가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지난해 안보리가 처음 북한의 인권 문제를 논의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등 북한 정부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향후 계획 등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지만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의 요청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The dire human rights violations continue, and in some cases are getting worse. We still have a long way to go.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의 오준 대사는 북한에서 끔찍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안보리가 계속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반면 이날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 베네수엘라, 앙골라 등 4개 이사국은 안보리에서 개별 국가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Security Council is not the place to address human rights, nor should it politicize.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의 유제이 대사는 통역을 통해 안보리는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적절한 장소가 아니며 인권 문제가 정치화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유 대사는 회의 시작에 앞서 회의 개최를 반대하며 회의 소집 여부를 묻는 절차 투표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미국의 파워 대사는 유 대사의 주장을 일축하며 표결을 요청했습니다. 절차 투표 결과 미국과 영국, 프랑스, 칠레, 요르단,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스페인 등 9개국의 찬성으로 정식 회의 소집이 결정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베네수엘라, 앙골라는 반대했고 나이지리아와 차드는 기권했습니다. 한편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그레이스 조 씨와 북한 요덕관리소에 수감됐던 탈북자 정광일 씨가 이날 회의 방청석에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의 파워 대사는 발언 도중에 이들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날 방청석에는 북한 외교관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남북한이 양측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당국회담을 오늘 개성공단에서 열었습니다. 회담은 양측이 기조연설을 통해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교환한 뒤 장기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한은 11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제1차 차관급 당국회담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남북한은 작년 2월 고위급 접촉과 올 8월 고위 당국자 접촉 등 긴급 현안을 다루거나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등 특정 현안을 다루는 회담을 가졌었지만 양측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당국회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측은 서울 시각으로 오전 10시 40분부터 30분간 첫 전체 회의를 가졌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인 황북이 통일부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백범 김구의 애송시로 알려진 야설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1차 당국회담이니만큼 첫 길을 잘 걸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온전하게 잘 걸어가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첫 길을 잘 내어서 통일로 가는 큰 길을 열어봅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으로 북한 측 수석대표로 나선 전종수 단장도 모두 발언해서 시작이 절반이라고 시작부터 첫 걸음을 잘 떼야 앞으로 남북관계도 새해를 맞아 전망이 더 밝아지지 않겠느냐고 화답했습니다. 또 겨울이니까 날씨가 차긴 하지만 북남관계는 따뜻한 봄볕이 오도록 쌍방이 노력하자고 덧붙였습니다.
본격적으로 북남관계를 푸는 회담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불신과 대결이 골수는 깊어지고 장벽은 더 높아졌는데 우리가 장벽을 허물어서 골수는 메우고 길을 열고 대통로를 좀 열어나갑시다.
한국의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전체 회의가 끝난 뒤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가진 기자설명회에서 양측이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현안 문제에 대한 상호 입장을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양측이 제시한 의제와 관련해서는 회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고 언급을 피했습니다. 남북한은 이어 오후 6시 15분쯤 양측 수석 대표끼리 남북 현안에 대한 접점을 찾기 위한 2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전체 회의가 끝난 뒤 7시간 만에 열려 당초 예상보다 훨씬 늦게 재개된 겁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회담 재개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아직 가닥이 덜 잡힌 때문이라고 말해 양측이 입장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렸음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회담은 미리 의제를 조율하지 않고 열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우선시하는 한국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희망하는 북한 사이에 의제 선정 등을 놓고 진통이 예상됐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 측 대표단은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개성공단으로 출발했습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출발 직전 대표단과의 환담 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회담을 하는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 당국 회담의 정례화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홍 장관은 앞으로 중요한 것은 8.25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의 동력을 이어가는 것이라며 8.25 합의에는 이산가족과 민간교류 문제도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국회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담에는 한국 측에선 황 차관을 비롯해 김의도 통일부 국장과 손재락 총리실 국장 등 3명이 그리고 북한 측에선 전단장과 황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 황충성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 등 3명이 대표단으로 참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정부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수소폭탄 개발 발언을 일축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이 수소폭탄을 개발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At this point, you know, the information that we have access to calls into serious question.
조스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북한의 주장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최근 평양의 혁명사적지를 시찰하면서 수소폭탄에 폭음을 울릴 수 있는 핵보유국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영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 정권의 정책과 행동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가하는 위험과 위협, 그리고 동맹인 한국뿐 아니라 영내 다른 국가에도 불안정과 안보 위협을 초래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야욕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we take very seriously the risk and the threat that is posed by the North Korean regime and their ambitions to develop a nuclear weapon.
미 국무부도 김정은 제1위원장의 수소폭탄 개발 발언을 전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알고 있다며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We've seen the Korean, North Korean state media reports on those claims. I cannot and will not comment on intelligence matters other than to say we continue to call on North Korea to comply with its international commitments and obligations.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보 사안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북한의 국제 의무와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하고 관련 활동 역시 모두 중지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North Korea must abandon all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s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and cease all related activities immediately.
커비 대변인은 미국은 6자회담 재개를 원하고 북한은 진정성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변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도 이날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소리를 강조했습니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tands united in its firm opposition to North Korea'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이 불법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지킬 때까지 번영과 안전을 얻을 수 없을 것이며 계속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 중인 최첨단 해상 요격 미사일의 비행 시험이 성공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은 8일 일본과 공동 개발 중인 해상 요격용 스탠다드 미사일 SM-3 블록 2A의 비행 시험이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사일 방어국은 두 나라가 이날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산 니콜라스 섬 해역에서 운동 에너지 탄두의 사출 시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험은 개발 최종 단계의 하나로 상대의 탄도 미사일 탄두를 요격하기 직전에 최종 사출 능력을 시험하는 겁니다. 미사일 방어국은 이런 구체적인 목적 때문에 이날 요격 시험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SM-3 블록 2A는 기존의 스탠다드 미사일보다 속도와 사거리, 탐지 능력을 더 높여 중거리와 준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 요격 미사일이 북한의 노동 미사일 요격에 적격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M-3 블록2A는 미국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과 일본 방위장비청의 협력 아래 미 방위산업체인 레이티온과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이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새롭게 출범한 일본 방위장비청의 와타나베 히데키 초대청장은 지난달 워싱턴 강연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을 지적하며 SM-3 블록2A 개발을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We are witnessing North Koreans developing nuclear weapons.
와타나베 청장은 두 나라가 2001년부터 스탠다드 미사일 프로그램 연구에 착수해 2006년부터는 SM-3 블록2A 공동 개발을 시작했다며 내년에 최종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해상과 지상, 우주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방어망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의 경우 현재 4척인 SM-3 미사일 탑재 이지스함을 8척으로 늘리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SM-3 블록2A 미사일을 2018년까지 이지스함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건입니다.
이스라엘이 북한에 40만 달러치의 금을 수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스라엘 의회는 북한의 사치품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사치품 수출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40만 달러치의 금을 수출했다고 이스라엘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와 하레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관세청의 데이비드 후리 국장은 9일 이스라엘 의회 청문회 출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후리 국장은 유감스럽게도 북한으로 금이 수출됐고 이 사실이 적발돼 유엔에 설명을 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채택한 대북결의 1718호에서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후리 국장은 언제 북한에 금을 수출했는지는 밝히지 않은 채 2011년 이후에 북한으로 수출된 금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북한에 금을 수출하려던 시도는 차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후리 국장은 2011년 이후 북한에 수출된 것은 책과 치과용 인공치아뿐이라며 그마저도 2014년에는 중단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의회 경제위원회 에이탄 카벨 위원장은 북한에 금을 수출한 것을 비판하면서 북한으로 수출된 금이 먹을 것도 없는 주민들에게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의회 경제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 금지 조치를 승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북 수출을 금지한 사치품에는 포도주와 담배, 연어, 요트, 화장품, 모피, 금, 은, 휴대용 컴퓨터, 스포츠 장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위원회는 북한에 대한 다른 수출품도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일본 법원이 북한산 송이버섯을 밀수한 조총련 의장의 차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북한산 송이 밀수가 일본 정부의 시책에 위배되며 반사회성이 높은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친북단체인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조총련 허종만 의장의 차남이 일본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북한산 송이를 중국산으로 속여 수입해 외환관리법과 외국무역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교토지법은 10일 허종만 조총련 의장의 차남 허정도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허 씨와 함께 기소된 조선특산물 판매 김용작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선특산물 판매에는 벌금 200만 엔, 미화 16,500달러를 부과했습니다. 김용작 씨는 조총련 산하 식품 도매 회사인 조선특산물 판매의 사장이며 허정도 씨는 이 회사 경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와다 마코토 재판장은 김 씨가 계획 주도하고 허 씨가 종업원으로서 사정을 숙지한 이상 업무로서 관여했다며 북한산 송이를 몰래 수입한 것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라는 국가의 시책을 업신여기고 반사회성이 높은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2010년 9월 미화 6만 2,500달러에 상당하는 북한산 송이 약 3톤을 중국을 거쳐 불법 수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교역을 금지한 이후 지금까지 이 조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총련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사실을 완전히 무시한 부당한 판결이라며 총련을 범죄 조직인 것처럼 꾸며내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용서하기 어려운 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전국 재정은행 일꾼 대회를 개최합니다. 북한 내 금융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25년 만에 열리는 만큼 그 의도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지난 1990년 이후 25년 만에 전국 재정은행 일꾼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제3차 전국 재정은행 일꾼 대회 참가자들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아 경의를 표시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정확한 개최 날짜와 장소, 규모 등은 언급되지 않았는데 북한에선 통상 큰 행사를 앞두고 관계자들이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는 만큼 조만간 행사가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25년 만에 재정은행 일꾼 대회를 여는 건 열악한 북한 금융 시스템을 개선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북한의 금융 시스템은 당이 결정한 것을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재정이나 금융에 대한 기능 자체가 멈춰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경제 분야 활성화와 외자 유치를 위한 재정은행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이번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조 박사는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때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경제 쪽인데 경제 쪽이 하려고 하면 외자 유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외자 유치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제대로 북한 내에 금융 시스템을 구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북한 내에 현재 기업소나 경제개혁 조치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기업소나 이런 쪽에서 제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금융과 재정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시장 경제 형태의 재정은행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해가지고 북한이 김정은 체제 구상하고자 하는 내부의 경제개혁 조치, 대중 경제 외자 유치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봐야 되죠.
조 박사는 이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러한 재정 시스템 도입을 위해 별도로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 대회에선 우선 필요성과 방향 정도를 잡은 뒤 내년 5월 7차 당대회 때 더 큰 틀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천일 박사 역시 현재 북한은 재정 전문가와 법률가 등 그 수요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며 관련 분야 일꾼을 평양으로 불러 금융개혁을 촉구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금융분야, 은행, 모든 그 재정관리 분야의 전문가들을 이제 중앙에 불러서 회의를 하는 거죠. 은행을 비롯한 이전 금융정책 분야의 일꾼들을 불러서 사기를 돕가지고 재정 분야에서 은행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고 거기서 혁신을 일으킬 때 대한 그런 문제를 논의하는 거죠.
안 박사는 북한의 현 금융재정체계가 상당히 열악한 수준이고 특히 북한 화폐가 너무 평가절하돼 달러나 위안화에 크게 밀리고 있다면서 북한이 이번 대회를 통해 금융 분야 개혁 방안에 대한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집권 이후 경제특구 확대와 경영 자율성 안정 등 시장 경제적 요소를 잇따라 도입하면서 작게나마 경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금융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여름엔 북한의 대외 경제성 관리 40여 명을 동남아시아에 보내 소액 금융에 대한 수업을 받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9명의 탈북 청소년들이 남북 하나재단의 기술교육 훈련 프로그램 중 보석 디자인 과정에 참가해 만든 작품들을 서울 인사동의 한 전시장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동안의 노고를 취하는 데서 수료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종로구 인사동의 한 전시장.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탈북 청소년 9명이 지난 9월부터 3개월 동안 공부하고 만든 목걸이며 반지 같은 장신구들, 그리고 공부하는 동안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공책과 작품 제작서들이 한자리에 펼쳐졌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작품을 보는 그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이 전시회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주최한 청소년 기술교육훈련에 참가한 학생들의 작품을 모은 전시회인데요. 작품을 만든 탈북 청소년들이 직접 나와서 방문객들에게 자신의 작품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달 모양과 둥근 달 모양을 형상화한 작품도 있고요. 새싹부터 큰 나무가 되기까지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도 있는데요. 보석 디자인에 참여한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보면은 작품의 그림 보면은 반달 모양은 약간 덜 밝을 때라서 과거를 의미를 담았고요. 그다음 동그란 달은 제일 밝을 때잖아요. 그걸 미래를 의미하고, 그다음에 숫자 1이 항상 포함되어 있는데 그 숫자 1은 라틴어로 뭐 문이라는 뜻인데 얼굴 두 개를 가진 신이에요. 그 신 하나는 과거를 보고 하나는 미래를 보는 신. 그래가지고 항상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생각하자는 뜻으로 만든 거예요. 상당히 색달랐어요. 보석에 대해서도 많이 알았고 세련된 보석. 아무튼 언제나 세상 망해도 보석은 항상 있다는 그런 것도 알고 정말 즐거웠던 시간을 보냈어요.
싸굴로 시작해서 조금씩 커가는 마지막엔 엄청 무성한 그런 잎을 이루는 그런 나무잎처럼 성장하고 발전하는 제 미래를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꽃잎에서 네. 이게 이슬이 흘러서 꽃이 망울해져서 꽃이 피어나는 그런 형상을 해보았습니다. 누군가 관심과 사랑에 의해서 피어나는 저런 미래라고 네, 표현하고 싶어요.
이렇게 탈북 청소년들이 가족의 사랑, 꿈, 열정, 희망을 보석 장신구에 담았습니다.
희망을 품으면서 자라난다는 의미를 담고 이 꽃 봉오리 목걸이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 브로치는 희망을 품었던 봉오리가 자라서 희망의 꽃이가 되었다는 의미를 담아서 이제 브로치를 만들었어요. 작품하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통일이 빨리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탈북하면서 옛날에 겪었던 일과 경험을 삼아서 앞으로 미래를 밝게 살자는 의미를 만든 거예요.
이 학생들이 지도한 사람은 보석 디자이너 홍성민 씨. 홍성민 예술 감독은 이 전시회의 제목을 통일은 행복 약속이라고 붙였는데요. 홍성민 예술 감독은 학생들의 작품 속에서 행복에 대한 열망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어린 시절의 추억들, 그리고 자신이 훌륭한 어른이 되고자 하는 그 열망을 통해서 이 통일된 우리 한국의 모습들, 그래서 이것이 행복 약속이라는 의미를 담고 이미지를 담았습니다.
탈북 청소년들과 함께한 3개월은 홍성민 예술 감독에게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됐습니다.
이 아이들 역시 추구하는 것 자체는 남과 북도 아니고 이념이나 체제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그 행복, 그 행복에 대한 열망을 갖다 이번 전시회에 보여드릴 것입니다. 통일이라는 게 멀고 있거나 두렵거나 어려운 것들이 아니고 우리 곁에 있는 아주 쉽고 또 우리의 노력에 의해 갖고 빨리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통일의 어떤 개념을 이런 전시회를 통해 가지고 펼쳐드리고 소개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많은 어른이신 분들이 찾아오셔서 이 전시를 보시고 격려해 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전시회 개막식에는 연극 배우 윤석화 씨도 함께했는데요. 윤석화 씨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그 사회에서 소외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그들의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뭐 눈 맞춰주는 거 그나마 어른으로서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탈북 그 청소년들이 보석 디자이너의 꿈을 갖고 이 일에 그냥 조금 마음 얹어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꿈이 있는 한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들이 꿈이 시작이지만 앞으로도 많은 산을 건너고 강을 건너갈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용기와 그리고 축복을 드리고 싶네요.
이번 전시에 참가한 이태용 학생의 학교 선생님도 함께했는데요. 선생님은 평소 이태용 학생의 성품이 이 작품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앞으로 이렇게 많은 가능성을 보면서 굉장히 대견스럽고 그 기대가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태용이는 굉장히 그 깊은 정이 있고 뭘 나누기를 잘하고 통일이 빨리 됐으면 하는 마음이 첫째로 간절하고 통일이 되면 그 이제 쟤네들이 소망을 가지고 가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아이들에게 정말 그들을 이렇게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정말 그런 사랑을 이제 나눠주는 그렇게 향했구나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이제 소망을 품고 있어요.
군인들이 그리고 연습하고 그랬던 시간의 기록들입니다. 봐주시면 좋겠고요. 양쪽에 보시는 이 작품들이 5점, 4점 이 작품들은 우리 학생들의 작품들입니다. 여러분들 마음껏
9일 개막한 통일은 행복 약속 전시회는 오는 15일까지 종로구 인사동 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에서 열립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주요 소식 살펴볼까요?
네, 시리아의 반정부 단체들이 아사드 정권과 평화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가 최근 국제사회 분위기와 달리 시리아 난민들을 환대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경제 협력과 중국 견제 노력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 중인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일정이 합의 도출을 위해서 기간이 하루 더 연장됐습니다.
예. 자, 첫 소식으로 시리아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시리아의 반정부 무장단체들이 평화회담을 위한 과정에 합의를 했습니다. 지난 이틀간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죠. 리야드에서 비공개 회의를 가진 끝에 합의를 도출했는데요. 그동안 협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바사르 알 아사드 정권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이 아사드 대통령을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성명에 따르면 아사드 대통령의 존재는 과도 정부를 구성할 때까지로 선을 확실히 걷습니다.
예.
이런 입장은 그래도 과거보다는 한 발 이제 물러선 건데요. 반군축은 협상 전에 무조건 아사드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현지 관측통들은 이게 가장 큰 변화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과도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아사드 대통령과 측근들은 물러나야 한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지난달 오스트리아 빈에서 합의한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협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리아 반정부 세력과 아사드 정권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는 거죠. 시한은 6개월입니다. 이 기간에 과도 정부를 구성한 뒤 유엔의 감시 아래 자유선거를 실시하는 건데요. 반정부 단체들의 이번 합의로 협상을 위한 본격적인 틀과 장치들이 마련됐다는 분석입니다.
예. 내전이 시작된 지 이제 4년 반 만에 드디어 제대로 된 협상이 시작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내전이 시작된 지난 2011년 3월 이후 지금까지 무려 25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100만 명 이상이 집을 잃고 다른 도시 혹은 국가들로 피란을 떠나 유랑을 하고 있죠. 또 국토는 폐허로 변했고 국가는 여러 갈래로 파탄이 났습니다. 그야말로 답이 안 보이는 참혹한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돼 왔는데요. 그런 배경 때문에 시리아인들과 국제사회는 이번 협상 분위기를 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협상 과정은 그리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그 협상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는데 ISIL에 대한 공세도 추가적으로 계속되고 있죠.
예. 과격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이죠. 이 ISIL은 이미 국제 사회에서 공공의 적이 됐죠. 시리아의 반정부 세력에도 이 ISIL은 뭐 공식적으로 포함이 못 되고 있는데요. 시리아에서 이렇게 독불 장군처럼 야만적인 폭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 지탄을 받고 있는데요.
네.
미 국방부는 10일 ISIL의 점령지를 최근 공습해서 재무 담당 최고 책임자 등 주요 간부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그 미 국방부의 발표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ISIL의 돈줄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ISIL은 그동안 점령지에서 현금을 무자비하게 갈취하고 또 대량의 석유를 밀매해서 전투자금을 조달해 왔습니다. 이번에 사망한 재무담당 아부 살레는 이런 ISIL의 자금을 관리하는 최고위급 인물이었죠.
예. 이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소식이 ISIL이 석유를 시리아 정권에 판매해 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미국 재무부의 고위 관리가 10일 밝혔는데요. 시리아 북부 지역을 장악한 ISIL이 아사드 정권에 매달 미화로 4천만 달러 상당의 석유를 팔아왔다는 겁니다. 애덤 수빈, 미 재무부 테러리즘 재정정보 담당 차관 대행이 영국 런던에서 가진 연설에서 이런 내용을 밝힌 건데요. ISIL이 지금까지 석유 밀매로 5억 달러를 챙겼고 장악 지역의 은행들을 털어서 10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예. 자,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ISIL은 아사드 정권과 현재 싸우고 있는 중 아닙니까?
맞습니다. 서로 적이죠.
예.
그러니까 서로 전투를 벌이면서도 뒤에서는 또 이제 그 전투를 하려면 원료가 또 필요하다 보니까
예.
또 이제 돈도 필요하고요.
예.
이 뒤에서 석유 거래를 한 셈이라고 수빈 차관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석유가 터키 등 여러 지역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규모가 이 아사드 정권에 팔리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는 ISIL이 다량의 석유를 터키에 판매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었죠.
맞습니다. 지난 8일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가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ISIL이 점령한 이라크 유전에서 생산한 석유가 대부분 터키로 밀수출되고 있다면서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복잡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ISIL이 이라크와 시리아 북부 지역을 거쳐서 이제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서 말한 부분은 시리아 그리고 이번에 그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가 지적한 것은 이라크산 석유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터키는 최근에 러시아 전투기 격추로 인한 러시아의 경제 제재로 해서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또 이라크의 그 ISIL로부터 석유까지 수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영권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관련해서 한 가지 소식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시리아 난민 얘기가 잠시 나왔었습니다만
예.
파리 테러 참사 등 여러 테러들이 발생하면서 그 시리아 난민 수용에 좀 곱지 않은 그런 시선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 캐나다가 다른 모습을 보여서 좀 주목받고 있네요.
예. 총리가 직접 캐나다 입국하는 시리아 난민들을 공항에서 환대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예.
캐나다의 자유당 정부는 앞서 내년 2월까지 시리아 난민 2만 5천 명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63명이 10일 캐나다 공군 수송기를 통해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쥐스텐 트리도 총리가 관리들을 대동하고 직접 공항에 마중을 나간 것이죠.
네. 이 총리가 직접 그 난민들을 환대하는 모습도 굉장히 이례적인데
예.
이것을 뭐 젊은 총리의 파격 이 정도로 그냥 치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유가
맞습니다.
뭘까요?
네, 캐나다는 지난달 보수당 정권이 물러나고 이 트뤼도 자유당 정부가 출범을 했죠. 과거 하퍼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은 시리아 난민들의 추가 유입에 거부 입장을 밝혀왔었습니다. 하지만 신임 트뤼도 정부는 난민들에게 우호적 입장을 거듭 밝혀왔는데요. 난민들에 대한 캐나다의 전통적인 인도주의 입장 그리고 또 다문화 옹호 차원에서 검증된 시리아 난민들은 우리가 보호하고 또 수용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죠.
예, 이 테러 위험 때문에 사실 그 시리아 난민 수용에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다른
네.
나라들의 입장이 있는데
네.
그 주변 국가들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오바마 행정부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인 공화당의 반발이 아주 거세죠. 특히 최근에 파리 연쇄 테러, 또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테러 참사가 이렇게 계속 연이어지면서 일부 주지사들은 난민 수용의 거부 입장을 강하게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철저한 검증 작업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난민들을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뿐 아니라 유럽 사회에서도 번지고 있는 상황이죠.
예. 자, 캐나다는 어떤가요?
존 맥칼럼 이민 장관은 10일 레바논과 요르단에서 매일 평균 시리아 난민 800명에 대한 입국 심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테러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동행 가족이 없는 남성들은 수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위주로 난민을 수용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죠. 트리도 정부는 지난달 출범 이후에 이미 수백 명의 시리아 난민을 지난달 수용했었습니다. 이들은 모든 민간 여객기를 통해 캐나다 입국을 했죠. 그러니까 어제 트리도 총리가 마중 나간 난민들은 그러니까 민간 여객기가 아니라 처음으로 예. 캐나다 공군 수송기를 통해서 직접 이 아랍에서 캐나다로 입국한 사람들입니다. 맥칼럼 장관은 캐나다 10개 주 모두 난민 정착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이번 토요일에도 난민들을 태운 수송기가 몬트리올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11일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이 취임 이후 세 번째 방문인데요. 2박 3일 동안 경제, 안보 등 다양한 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이번이 그 세 번째 방문이라면 뭐 거의 매년 인도를 찾는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일본과 인도 정상들은 해마다 상호 방문을 통해서 우호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물론 있는데요. 이 두 나라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목표가 서로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예.
인도의 모디 정부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면서 인도판 동방 정책을 통해서 대대적인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세계에서 가장 큰 우려를 나타내는 나라죠.
예.
게다가 최근에 그 안보법 통과로 군사장비 수출의 길까지 열리면서 그런 보폭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두 나라 그 정상이 만나서 이번에는 어떤 의제들을 논의할까요?
경제 분야의 의제가 집중돼 있는데요. 특히 인도의 고속철도 사업이 핵심입니다. 총 505km에 달하는 뭄바이와 아메다바드 구간에 일본의 신칸센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에 합의할 예정입니다. 신칸센 하면 이 고속철도의 그 원조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죠.
최근에 중국이 따라잡으면서 뭐 아프리카라든가 여러 개도국에서 이제 중국이 공격적으로 이 고속철도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인도는 아무래도 중국과 이 경쟁하는 국가다 보니까 중국보다는 그 일본의 신칸센 시스템을 이 도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총 1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원자력 기술의 수출 등을 담은 원자력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또 인도의 사회 관계망 구축 사업, 인도는 현재 모디 정부가 그 지방의 그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사회 인프라 구축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에 일본이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안도 합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두 나라의 협력의 밑바탕에는 중국 견제가 깔려 있다는 예. 예, 그런 지적이 눈길을 끄네요.
그렇습니다. 뭐 인도도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지만 중국하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예.
또 세계 인구 1, 2위를 다투는 나라인데요. 중국의 급부상, 특히 군사력 확대에 대해서 두 나라가 더욱더 대응 협력을 강화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 인도 일간지 기고문에서 자유롭고 안전한 개방된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과 인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또 동중국해에서 일방적인 행보를 보이는 데 대해서 두 나라가 국제법 수호를 통해 이를 견제해야 한다는 의미죠. 그런가 하면 일본과 인도 두 나라는 이런 측면에서 방위 장비 또 기술 이전을 원활히 하는 협정 또 정보 보호 교류 관련 협정 체결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프랑스 파리로 가보겠습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하루도 연기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총회 의장국인 프랑스의 로랑 파비위스 외무장관이 11일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 기후변화 체제에 대한 합의가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파비위스 장관은 상황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해서 타결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예. 자, 기간이 연장되기는 했지만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군요.
맞습니다. 이 파비스 장관은 어제 프랑스 텔레비전에 출연해 회의 분위기가 아주 좋고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새 합의안이 내일 정오쯤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습니다. 이번 총회는 195개 나라 대표들이 지난 1997년에 만든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합의문을 마련하는 게 핵심 목표입니다.
네. 지난달 그 32대 총회가 개막됐으니까 열흘 넘게 합의문을 놓고 진통을 엮고 있는 셈인데
네.
쟁점은 뭘까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재원 부담을 놓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 사이에 여전히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직접 영향을 받는 나라들에 대한 지원과 보상 여부, 또 중국 같은 신흥국들이 선진국처럼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 이런 요구에 대해서도 현재 그 관련국들 사이에 줄다리기가 치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선진국들은 특히 신흥국들이 취약국가들에 대한 경제 지원을 훨씬 더 늘려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11일 합의를 놓고 막판 밤샘 마라톤 협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 앞서 의견이 좀 많이 좁혀진 초안이 공개됐었죠?
그렇습니다. 이번 합의는 그 환경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제 경제의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우선 지구의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서 섭씨 2도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하고, 또 가급적 1.5도로 상승폭을 제한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진국들이 연간 1억 달러 이상을 기후 문제 대응에 투입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가급적 빨리 제로로 만들어서 21세기 후반엔 중립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12일 극적으로 합의가 도출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저녁, 오전에는 구름 많다가 오후 들어 구름 조금 끼는 날씨 예상됩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영상 8도, 남포 최저 영하 1도에서 최고 영상 7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영상 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오전에는 맑다가 오후에는 구름 약간 끼겠는데요. 해주 최저 2도, 최고 8도, 개성 최저 0도, 최고 8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구름만 약간 끼는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0도, 최고 7도, 해산 최저 영하 15도, 최고 영하 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오전엔 맑겠고 오후에는 구름 다소 끼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영하 2도, 최고 영상 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에 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폐막을 앞두고 새로운 합의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합의 초안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에 모든 나라들이 최대한 동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초안에는 또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에 비해 섭씨 2도보다 적게 오르도록 노력할 것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후변화 총회의 가장 큰 쟁점은 부유한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들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문제입니다. 선진국들은 개발도상 국가들도 자금 지원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총회에 참석한 134개 개발도상 국가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종 합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총회 폐막일은 내일로 하루 연기됐습니다.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결 노력에 러시아가 건설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어제 유엔 기후변화 총회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에서 기자들에게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논의를 위해 다음 주 모스크바를 방문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크렘린궁이 캐리 장관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간 면담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러시아 유엔 특사가 참여하는 시리아 회담이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립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회담의 목표는 휴전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어제 연쇄 차량 폭탄 공격이 벌어져 적어도 22명이 숨졌다고 해외 반정부 기구가 밝혔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이번 폭탄 공격은 쿠르드족이 장악하고 있는 하사케주 탈타메르 지역을 겨냥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마을 내 보건소와 청과 시장 근처에서 폭탄이 터져 사망자 외에도 수십 명이 치명상을 입었다며 인명피해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탈타메르 지역은 쿠르드족 민병대가 지난 몇 달 동안 미국 주도연합군의 공습 지원을 받아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전투를 벌인 곳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파키스탄이 오늘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파키스탄 국방부는 이번에 시험 발사한 지대공 탄도 미사일 샤힌3는 사거리가 2750km에 달하며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를 모두 탑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국방부는 또 이번 시험 발사의 목적은 무기체계의 다양성과 기술적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키스탄 군은 시험 발사 장소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사일 도달 지점은 아라비아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파키스탄과 이웃 국가 인도는 정기적으로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통상 사전에 이를 서로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과거 경계가 되는 카슈미르를 둘러싸고 전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이 최근 시리아와 이라크에 공습을 가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고위급 간부 3명을 사살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스티브 워런 연합군 대변인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ISIL의 재정을 담당했던 아부살레 등 고위급 간부 3명을 사살했다며 이로 인해 ISIL 재정 관리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런 대변인은 또 연합군이 이라크 라마디에 공습을 가해 ISIL 반군 350여 명을 사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라크군은 지난주 라마디 일부 지역을 탈환했지만 ISIL은 여전히 이곳의 상당 지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 재무부의 한 고위 관리는 ISIL이 막대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어 재정이 쉽게 고갈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브룬디에서 오늘 무장괴한들이 수도 부준브라에 있는 군 기지를 공격해 양측 간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정부군 관계자는 군인들이 공격을 모두 제압했으며 무장괴한들 가운데 12명을 사살하고 무기와 폭탄을 지니고 있던 나머지 21명은 생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이 과정에서 군인 5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지만 일부 병사들은 익명을 전제로 적어도 3명의 병사들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 언론특보는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이번 공격은 군 수용소 내 죄수들을 탈옥시키기 위해 무장 세력이 벌인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